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다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우리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 때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생육번성해라고 생명의 법칙 속에서 생육번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다뭐 아기로 태어나게 했어요. 알로 태어나게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는 완전한 것으로 지으셨지만 거기서 생육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만이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이 씨에서 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동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다 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정말 알. 그것도 하나의 씨지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대로 있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형태를 나타나게 되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그 생명의 법칙대로 살다 보면은 그것이 자라가게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그 열매 속에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생육번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육번성해라 하는 그 축복하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의 아기를 낳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손주가 12인데 저 하나 예수 믿어서 저희 이제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이제 그 시어머니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이 넷이 낳고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또 지금 그 손주가 열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아직 결혼도 안한 자매들도 많이 있고 또 애기 없는 자매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손주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선교사님 정말 손주가 열둘이나 되니까 굉장히 복 받으셨다 했을 때 저는 그 복이라는 개념이 실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복의 개념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주가 태어난 걸 내가 나빠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아이들이 이제 내가 크리스천 하나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또 결혼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또그 부모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자라나는 거를 볼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나의 씨가 번성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그 이렇게 번식한다, 번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참 축복이다. 말하자면은 믿음이 전해지고 그 생명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일이 그 번성되고 확장되고 지금 자라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건 분명히 축복이고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태어난 손주들 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된 지체들에게서 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또 아이들처럼이 아니라 손주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 일본에 가던 어디 가던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조센세 조센세 하면서 그 이렇게 반겨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친손주들보다 훨씬 그 아이들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손주들은 다 영어권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멀리 떨어져 살아서 말이 손주지 저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입니다. 지금 어떤 애들은 벌써 2년을 못 봤으니까 그 아이들을 스카이프로 본다고 이렇게 영상 그 전화로 본다고 그래도 꼬맹이 같은 애들은 할머니다 할머니다라고 뭐 얘기를 해도 말하자면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처음 만나도 그 부모들이 정말 자기들의 선생님이요 자기들의 엄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금방 조센세 하지만 금방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그 친근하게 접근해 오는 거를 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이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피하고 뭐 한다면 우리 손주들은 낯가리고 울고 엄마 치마 폭에 다 숨고 그래도 그게 그냥 할 수 없이 손주잖아요. 그냥 우리 저기 아들의 또 아이들이니까 할 수 없이 손주인데 거기 아이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낯선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겨주고 금방 의지해주고 금방 뭐 기도받고 말씀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볼 때 너무나 그 정말 주 안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번식되고 있다 그럴까 번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말씀을 전해오면서 산 시간이 꽤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애기 엄마들, 아빠들이 돼서 그 아이들이 지금 또 중학생,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사역들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걸 이러고 볼 때에 아 나는 할머니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또 선교사로서 일본에 다시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제 할머니 사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남편이랑 저랑 건강하게 또 정말 젊었을 때 하게 하실 때 막 뜀박질 하던 거 생각해서 또 가서 뛰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또 가서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뛰고 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밀알이 되고 비료가 되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다 공평하세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말 어떤 나라 사람이든 간에 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나이 들고 죽고 그것이 다 그 똑같잖아요. 저는 왜 사람이 누워서 잘까?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문화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은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저 시베리아나 또 남아메리카나 뭐 어디고 우리가 전혀 이렇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리고 미개지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웃을 때 웃는 모습이 똑같고요. 슬플 때 우는 게 똑같고 사람이 다 누워서 자고요. 뭔가 우리에게는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동일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그 사람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 풍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저기 그 실크로드 그런 그 오지에 가면은 거기에 뭐 한국말 같은 그것이 있고 한국 옛날 풍습하고 같은 게 거기에 있다.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비슷한 거 많이 있겠지만 또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떡하겠어요? 자기들 비슷한 게 세계 여기저기 있겠구나 그러는데 그 여기저기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이 옛날에는 오간 일도 없을 텐데 절대로 만난 일도 없을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가라는 생각할 때 정말 인간은 그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핏줄이고 한 공동체, 인간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는 왜 그렇게 펼쳐서 살게 됐고, 왜 그렇게 다각 나라, 각 민족, 언어도 안 통하고, 그렇게 다르게 됐는지, 물론 성경에서는 그게 바벨탑을 통해서 그렇게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치만, 그 속에서 뭐예요?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 인간 공동체에게 쓰신 그 말씀이 우리가 동일한 생명의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발달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그런 데서 살은 그런 사람이나 아무리 미개지에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법칙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그리고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과정 같은 게다 같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어디 살아도 원숭이듯이 사람은 어디 살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기로 태어났지만 한살 되면 한 살만큼 자라는 거, 두살 되면 두 살만큼 자라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도 하나님 그것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씨에서 열매까지 가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까지 가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거는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 씨에서부터 계속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성령을 좇아 살아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뭐 기계로 착착 해가지고서 뭐 맞춰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 퍼즐이 아니에요. 장난감 뭐 만들듯이, 제품 만들듯이 사람의 손으로 어느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백화점에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보물찾기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어디 가서 뭐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아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원해도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할때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은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배를 빌려서 아기를 낳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그 육이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마귀 자식이 불어나는 거예요. 육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어나가는 거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하지만 모태에서 신앙은 가져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신앙이 이어지는 거고 가져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거듭남은 그 아이의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지 부모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 외조모와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말 외할머니와 엄마가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그거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크리스찬이세요. 그 할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자기가 마귀 자식이요. 죄의 종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만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은 마귀 자식이요. 그리고 그들은 죄의 종이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자기는 특별의식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정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육에 쫓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있는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봐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거니까.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와 깨끗게 하심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해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뭐 일단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고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것과 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원함이지만,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면, 성령 안에 성령의 원함이 있다면 내 안에는 나의 원함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원함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원함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내 원함대로 산다가 지금 우리의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로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랑하기 원하는데 스스로 마치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아기 태어나서 1년 동안 하는 일이 뭐예요? 젖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해주는 것도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얼려주고 상대해주고 씻어주고 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똑같이 젖만 먹는데 똑같이 자고 깨는데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그냥 싸고 똑같이 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예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되고 뭔가 그 아이가 내면적으로도 몸으로라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겉으로라도 다 잘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 빼는 것도 아니고 머리 자라라고 머리를 잡아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싸고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울고 웃고 그러고 사는데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게 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집에 그 전에 그 일본 자매들이 이제 그 타이완 자매랑 같이 와서 같이 한 1년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저희 큰 손녀가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기가 태어나서 첫날부터 쭉 자라는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먹고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자고 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간 거예요. 뭐 가서 막 사역해야 되고 가서 뭔가를 열심히 막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뭐 띵박질하고 막 찬양하고 뭐 해야지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을 비추고 그걸 먹었더니 뭐예요? 내 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돼서 나를 자유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빵긋빵긋 넘치게 하고 그 보혈이 오늘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럽고 다 냄새난다고 우리가 그럽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데 남의 거라면 말도 안 해요. 우린 자기 건데도 몸 안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다 더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더 나쁜 거라고 얘기합십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 우리 구멍이 있는 데마다 안에서 다 나오지요. 피부에서 때가 나오고, 뭐, 눈곱, 코, 뭐, 입, 뭐, 정말 구멍 있는 데마다 땀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닦아주면 안 되는 게 그것이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고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도 사람이고 생명체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되지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때가 때로 안에 뭐가 차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이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요. 아기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옆에서도 다 해주잖아요. 그 아이가 먹어야 산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먹이는 거고 씻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씻어주는 거고 그 아이가 잘 자는 애가 잘 자란다. 재우는 거고 그 아이 자면은 잘 깰까 봐 조심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왜? 그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처음에 비실비실거려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비실거려서 제가 그 비료를 줬더니 다 타 죽어버렸어요. 잘 살으라고 주었는데 그래서 그 약을 나무에다 직접 대지 아니하고 흙에다가 왜 꼽아주고 그 이파리나 나무 직접 닿지 않게끔 그 영양제를 준다 그럴까. 근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같이 닿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그렇게 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화학적인 그런 비료랑 그런 것들 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크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어린 나무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잎이 나올 때 비는 그래도 괜찮은데 호수로 쫙 해버리면은 그 이파리들이 상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꽃도 피든 꽃도 아니면 이파리도 다 아주 꽁꽁 얼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톡 부러지고 할 정도로 그냥 바삭바삭할 저걸로 얼어붙습니다. 그래도 날이 풀리면 어떡해요? 그냥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냉동실에다 올리고 뭐 하면 어떡해요? 그게 풀어지면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 다 사가집니다. 야채 같은 거 얼었다가 풀리면 어떡해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생명 있는 거는 얼었다가 날이 풀리면은 그대로 거기서 삽니다. 많은 거를 보게 돼. 그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은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만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리고 비가 오거나 또 저기 춥거나 아니면은 날씨만 흐려도 오므라드는 게 있고 이렇게 꽃도 다 봉우리가 다시 돼버리고요. 그래도 해가 나면은 반짝 피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거 다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되는 거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살리시는 그 생명력이 힘이 더 클 때 그들은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그들의 상황에서 오는 어떠한 그 힘보다도 더 클 때, 상황에서 오는 힘은 느끼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비는, 햇볕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무들 속에 있는 생명력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비가 와도 살고, 눈이 와도 살고, 햇볕이 쨍쨍 쪄도 살고, 바람이 불어도 살고, 어떻게도 산다는 거는 그거를 이기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반드시 씨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때까지 항상 계속해서 산다라는 거의 증거입니다. 살아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여간 그 속에서 살아 이겨야 돼요. 생명으로 이겨야 돼요. 생명력이 그들의 환경에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와도 그들은 산다예요. 하나님이 살린답니다. 밟히면 밟히는 것 같고 또 오그라드는 것 같고 뭐가 얼은 것 같고 낙엽이 다 떨어져서 나뭇가지만 앙상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리시는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살리신다예요. 그리고 그 살리우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거기에서 열매 맺어라.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생기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열매로 인해서 나무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씨에 벌써 열매가, 무슨 열매가 될지 무슨 나무가 될지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썩지 않는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역사심,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난다. 씨에서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씨가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법칙대로 살면은 반드시 열매로 그 생명력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그 나무에서 딸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포도 열매가 열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키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숙시켜서 성장시켜서 나를 근사하게 예수님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내 안에 능력으로 오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성령을 좇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남 가르칠 만큼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가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몇 년 만에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됐던 분이에요. 엄마 앞에서 그런 죽음을 해서 그 엄마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면은 불효인 거예요.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로 보면은 사기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수치스모를 당하시고 결국은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건 아버지에게 대해서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걸릴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슴 아플까?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오래오래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야 되고 제자들이 정말 각각 다 행복하고 다 성숙하고 그럴 때까지 계셔주셔야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하셨어요. 잠시 잠깐은 내가 보이지 않아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고 그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했던 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보다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도록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친밀하게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살도록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에게서 낳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과 다닐 때에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예수님에게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정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또 그 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보내실 때도 그들은 성령으로 나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 안에 거하게 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있고요.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고 뭐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 원하는 거 하고 자기들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하고 제자들은 제자 말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는 뭐예요? 다 예수님 놔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 등 돌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니까 그러한 똑같은 그들인데 어떻게 변화되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꿈을 이루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그들은 성령께 듣고 순종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열매와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의 열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은 다 성령이 하셨다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그 일이 필요했지요. 그래야 교회가 시작됐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그 속에 생명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안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바다처럼 우리 뱃속에서 넘쳐나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되는 거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지 그분하고 손잡고 가다가 손을 놓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그 너희들은 지금 젖을 먹고 있고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씹어 먹여주고 계속해서 해줘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라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 자기 안에 심겨진 그 썩지 않는 영생케 하는 말씀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라가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먹여줘야 되고 계속 옆에서 붙들어야 되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걸 하잖아요. 못하니까. 근데 한 살만 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지요. 누웠다가 뒤집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기었다가 뭐 붙들고 일어났다가 한 발 한 발 딛고 그게 다 과정과정해서 이제 걷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살 돼도 못 걷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게 못 걷는가 보다 해요. 늦게 걷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두 살이 됐는데도 못 걷는다. 그럼 걱정하지요. 세 살이 돼도 못 걷는다. 어디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만큼 자랐는가. 정말 하나님이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 봐서 아직도 너 그렇게 애기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우리가 아닌지. 그런데 사람이나 나무나 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의 그 시간은요, 이 지구상의 시간이지요. 그 속에서 1년이라는 게 있고 2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태어난 생명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시간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만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기의 죄, 자기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비추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지만 그들이 그 받은 말씀이 또 그들이 겪은 모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런 것들이 선진들, 조상들을 통해서 그 왔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그의 믿음과 합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되지 않았다. 왜? 자기들의 의를 힘껏 내세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너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고백했다는 거는 그 고백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살지 않고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된다예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낳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씨가 번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의를 내세운다. 힘껏 내세우기 때문에. 내 의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의 비추심을 받질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잡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맛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고 세상에서 머리도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사람이 어른이라 그러면은 스무 살이 되지요. 한국은 스무 살, 여기는 열여덟 살, 미국은 열여덟 살 하지만 뭐 결국은 그게 스무 살이에요. 한국의 스무 살이나 여기 열여덟 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만이니까. 아무튼 간에 인간이 가장 어른이 되는 나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미숙하고 그만큼 어른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지금 초등학생만 봐도라도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어른 알게 우습게 알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컸어요. 다 뭐 이룬 것 같고 된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은 정말 착각은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했다라고 하는 거, 어른이 됐다라는 거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는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것이 땅의 것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것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뱀의 꼬임인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는 감각을 훈련받은 사람이래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훈련입니다. 걸음마도 훈련을 통해서 되고 말도 훈련을 통해서 되고 우리의 모든 그것이 삶 속에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 익혀진다는 것이 훈련된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깨닫고 하루하루 살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삶이라는 거는 영화처럼 드라마나 소설처럼 몇 년 후 하고 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용광로 있을 때는 뭐예요? 아주 감각 없이 그냥 동면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자고 있을 동안에 뭐가 상황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눈 딱 떴을 때는 뭐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번데기 속에서 그 나비가 나올 때, 잠자리가 나올 때 그거를 꺼집어내주면은 날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 번데기 속에서 자기가 나오려고 스스로 몸에서 그 기름을 내가면서 그 정말 온갖 용을 써가면서 나는 그것이 뭐예요? 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제가 뭔가 아픈 거 어려운 거 다 대신 겪어주고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겪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는 다 엄마 몫이니까 너는 하지 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이가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어떠한 햇볕 속에서도 살기를 원하면 그거를 네가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마라예요. 내가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고 내가 그들의 생명인 거를 네가 믿어라 해요. 내가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인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아이들을 가는 곳곳마다 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들의 내면을 다 내가 알아서 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항상 생기 있게 빵긋빵긋 웃는 그 아기 때 내가 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애들한테 오히려 나쁘다. 봉오리를 만져서 네가 꽃 피우겠느냐? 싹을 잡아당겨서 네가 나무를 키우겠느냐? 그들의 생명이 나고 그들의 생명인 내가 그들을 살린다는 그 약속을 믿어라. 제가 지체들이 겪는 거나 자식들이 겪는 거나 남편이 겪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내가 대신 겪어주고 싶고 그냥 나면은 다 겪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위로도 안 되고 뭐라고 정말 해야 될지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지체들의 상황들이나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이 있는 거 아니고 능력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인데 그 영광로인데 그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인데 주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주님이 그 속에서도 생명력이고 그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살 것이요 반드시 건져질 건데 라는 거를 믿을 때에 그들을 영광로에 넣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살리는 손길이요 강건하게 하는 손길이요 그들을 자라게 하는 손길이요 그들을 열매 맺게 하는 손길이라는 거를 믿을 때에 저는 하나님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경험을 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간다는 것.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고 실수하시는 일도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거짓 없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른 지체들의 바람막이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것이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어라. 오히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제가 또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정말 사막 가운데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 지체들에게 원하듯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나를 붙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뭐를 안 해준다 뭐 해준다 갖고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내가 했다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합니다.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핍박도 받고 가서 수고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생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키우심이지 그 상대방들에게 뭐를 원하거나 상대방들에게 의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고난받았죠. 고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자원했습니다. 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기 때문에. 생명에 그렇게 함께 하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못 본 채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품게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거를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교회는 성령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시고 때맞춰 하게 하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가게 하지 거기에는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혼의 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혼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원함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스스로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사람한테 받아도 성령으로 받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그 사람에게 죄책감 갖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이 그 통로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라는 거는 나눔입니다. 그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위고 자식이 아래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부모가 자기 종 삼아서 그 자기 하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자식들이 잘 달도록 자기가 종처럼 그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또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서로가 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저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다라 생각해요. 그러나 또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가 자식에게 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거고 자식을 지금 잘못 인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라는 거는 육의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의 주의 교양과 훈계를 보기보다는 그들의 육의 모습에 더 영향을 받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영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육으로 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열매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여 주여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자랐고 같이 예배하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은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저를 따라와서 걔네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부턴가 저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내가 그들을 키울 테니까. 저는 엄마로서 그 아이들 키우는 거에 아주 전심전력하고서 사실 살아왔거든요. 제가 남편을 그 뭘까 돕는 자로서 그 남편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땐가 저에게 내가 너를 그에게 팔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제가 아이들의 엄마이기 전에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제가 하나님 거라는 걸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아멘.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 맺고 내 안에 있어야 너도 살고 또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아이들의 종이 되지 말고 남편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은 성질수로요 종처럼 여겨요. 그림자처럼 여기고 그냥 내 자기 것처럼 여겨요. 아니요. 우리는 각각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다. 내 안에 거해야 뭐예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붙들어서 그들의 구원이 되고 내가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디서 배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랍니다. 매일매일 성숙해 갑니다. 노인 돼서 아기가 되고 병약해져서 우리는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야 돼, 속사람은 매일매일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장성한 자로서의 분량을 갖고 있나.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 만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 알고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직도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자요. 오늘도 들어야지 되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 것을 그러한 나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감하며 경험하며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금방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방금방 자기를 버리고 금방금방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칭얼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 없고 겁낼 것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오히려 그분과 동행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주어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맞이할 때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고 다시금 되새겨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자기의 말, 세상 사람들의 평가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정말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